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성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가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미국에 반발하며 증거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박 차석 대사는 어제 A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워너크라이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데 대해 근거 없는 도발이라며 확실하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극도로 적대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토머스 보서트 미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은 6개월 넘게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거쳤다며 대규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워너크라이 공격은 컴퓨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150개 나라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 유엔 예산을 크게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유엔 대표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유엔의 2018-2019년도 예산이 2억 8,500만 달러 이상 감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또 유엔의 지원 관련 분야 예산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는 25일 54억 달러 규모의 2018-2019 회기 연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측은 그러나 이번 결정이 미국의 분담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유엔 예산의 약 2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는 유엔의 비효율성과 과소비는 잘 알려져 있다며 미국인의 관대함이 악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유엔의 효율성을 늘리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가 자국 주재 베네수엘라 외교관들을 맞추방하겠다고 밝히는 등 캐나다 베네수엘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어제 이미 귀국한 주 캐나다 베네수엘라 대사의 재입국을 금지하고 대사직을 임시 수행 중인 부대사도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4일 베네수엘라가 자국 주재 캐나다 대사 대행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 지 이틀 만입니다. 양국은 캐나다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 등을 비판하며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캐나다가 베네수엘라 내정 간섭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9월 마두로 대통령을 비롯해 60명의 베네수엘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반민주주의 행동을 했다며 자산을 동결하는 등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이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을 재차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쿠친스키 대통령은 오늘 국민들에게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것이라며 이 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쿠친스키 대통령은 24일 계속되는 퇴행성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을 인도주의적 이유로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페루에서는 쿠친스키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이틀째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에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시위대와 정부 측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쿠친스키 대통령이 일부 야당 의원들과 자신에 대한 탄핵 반대와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래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페루해는 21일 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쿠친스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했으나 8표가 부족해 부결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시리아에 영구 주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RI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은 오늘 시리아 타르투스와 흐메임에 러시아군을 영구 주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그 장관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총사령관이 타르투스와 흐메임에 들어서는 주둔군 구조와 기지 등을 승인했다며 주둔 기지 형성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2015년부터 시리아에 해군기지를 두고 공습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회는 지난 21일 타르투스 러시아 해군기지를 49년 연장해 장기 임대하는 합의안을 의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북한에 영류된 한국계 미국인들의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대사를 추방한 이탈리아가 자국 내 북한 외교관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북한에서 수입한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는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3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에 영류된 한국계 미국인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억류 미국인과 외국인들에 대한 송환 노력을 구체화하는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의원들이 미국인의 북한 억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민주당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실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석방과 안전한 송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가 거주했던 버지니아주 페어팩스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 담 베이워 하원 의원은 북한이 재판조차 없이 부당하게 외국인을 수감한 것은 인권 유린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도 지난 2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They have kept three American citizens hostage, Korean Americans hostage in jail.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악랄한 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미국은 이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한에 거듭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 의원은 대변인을 통해 VOA에 지역구 거주자 김동철 씨를 비롯한 북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을 위해 국무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평양에서 미국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대신하는 스웨덴 대사관 측이 억류 미국인과 접촉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국무부에 지속적으로 묻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스웨덴 대사관이 북한 억류 미국인에 대한 영사 접견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게 국무부로부터 전해들은 가장 최근 상황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억류 미국인에 대한 미국 측의 마지막 접견은 지난 6월 조셉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도 위원장인 공화당 밥코커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북한의 불법 억류된 미국인들의 상태와 이들의 안전한 석방을 위한 진행 상황 보고를 정기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VOA에 전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침례교 목사였던 김동철 씨와 평양과학기술대 초빙교수였던 김상덕 씨와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김학송 씨 등 3명으로 모두 한국계입니다. 2015년 10월 북한 함경북도 나선에서 체포된 김동철 씨는 2년 넘게 수감돼 있어 북한에 최장기간 억류됐던 미국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현재 영사 접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는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지난 6월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졌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대변인을 통해 VOA에 원비어 송환 직후부터 나머지 억류 미국인 3명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원에서는 관련 법안의 심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 억류 미국인과 외국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국무부의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5일 상원 외교위를 통과해 현재 전체 회의로 넘겨진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으로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VOA에 억류 미국인들의 안전한 송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들의 상태와 석방과 관련한 행정부의 상황 보고를 정례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억류 미국인에 관한 행정부의 보고사항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부는 억류 미국인 송환을 위한 미국의 외교적 관여 활동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억류 미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보고서를 180일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고서에는 억류 미국인의 이름과 억류 관련 상황, 건강과 복지 평가를 담도록 했습니다. 또한 억류 미국인과 관련한 북한 당국자와 미국 또는 해외 정부 관계자 간 대화 내용을 모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최근 북한 대사를 추방한 이탈리아가 자국 내 북한 외교관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까지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추가 독자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는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이 농업부문 참사관과 1, 2, 3급 서기관까지 모두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7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돼 최근 공개된 이탈리아의 237일호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북한이 비엔나 협약에 따른 외교관의 권한과 면제 조항을 계속해서 남용한다고 지적한 과거 결의의 지속된 우려를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현재 4명으로 줄어든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구성원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이들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는 올해 초 제출한 232호 이행 보고서에서 로마 주재 북한 외교 공관의 현 정치 담당 참사관과 임시 대리 공사를 대체할 3급 서기관의 승인 절차가 보류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9월에는 문정남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한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하면서 전 세계 북한 대사 추방 분위기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대여섯 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대사 추방과 외교관 승인 보류 결정 등을 거치며 인원이 축소된 겁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2321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외교관이 파견된 회원국들에게 외교관 규모를 줄일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당시 이 법안은 의무 조항이 아니었지만 북한의 도발이 빈번해지면서 이탈리아를 포함해 멕시코와 스페인, 쿠웨이트 등 최소 8개 나라가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번 이행 보고서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개발은 국제 평화와 안보뿐 아니라 전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탈리아 외무부는 올해 2월부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7건의 성명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최근 들어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이탈리아 교육기관에서 과학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5명의 북한 학생들은 민감하지 않은 분야인 수학과 신경과학, 유전체학으로 전공을 바꿔야 했고 북한으로 다이빙용 오리발을 판매하려던 사업자는 이탈리아 당국에 적발돼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가 속해 있는 유럽연합은 추가 독자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은 22일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대한 논평을 담은 성명에서 유럽연합이 별도로 자체 조치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2018년 초 유럽연합의 독자 조치가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과 유럽연합의 추가 조치는 국제사회와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선박들이 위치 식별 장치를 끄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해상에서 포착된 북한 선박들의 빈번한 불법 운항 때문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들이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끄는 정황을 포착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마린 트래픽을 비롯해 AIS를 기반으로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웹사이트들을 살펴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출발한 북한 선박들은 일반적으로 북한 영해에 접어들면서 곧바로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반대로 북한을 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은 중국과 러시아 근해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물론 AIS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 바다를 항해할 경우 선박의 위치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선박들은 주변 다른 선박들의 신호가 잡히는 상황에서도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AIS는 선박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는 장치로 국제해사기구는 국제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AIS를 상시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선박들은 북한 영해와 공해상에서는 AIS를 끈 상태로 운항을 하다가 중국과 러시아 등 공인된 항구로의 입항을 앞두고 신호를 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보리는 북한 선박들이 AIS를 끄고 운항을 하는 데는 불법 활동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3년 발생한 청천강호 사건입니다. 당시 청천강호는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에서 억류됐는데 AIS를 끄고 운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미 재무부는 북한 유조선 예성강호가 지난 10월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화물을 옮기는 모습을 포착해 해당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예성강호의 AIS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시점은 지난 6월이었습니다. AIS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활발하게 운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미 정부에 포착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의 불법 운항과 관련해 일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입니다.
Ships that are about to bust sanctions often turn off their tracking devices. This i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and it's a very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박들이 AIS를 끄고 있으며 선박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는 매우 나쁜 신호였다는 겁니다. 또 비록 국제해사기구가 AIS를 상시 켜두는 것을 의무화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한계도 지적돼 왔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해 BOA에 자신들은 제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각 유엔 회원국들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보리의 공식 문건, 특별히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 AIS 문제가 언급된 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난 22일 채택된 결의 2397호는 북한 깃발을 달거나 북한이 운영하는 선박들이 안보리 제재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AIS 의무 조항을 무시하는 데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IS를 끔으로써 운항 기록마저 감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IS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안보리가 어떤 실질 조치로 북한 바닷길의 사각지대를 집중 단속할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영국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든 데 대해 실질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보건 시스템 마비로 사망한 환자가 확인될 경우 살인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이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킹 능력을 중하위권으로 평가하면서도 상대방은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워너크라이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In case of WannaCry, for instance, we don't know the exact number. Undeniably, people died because 35 or 34% of the British health.
알렉산더 클린버그 헤이그 전략연구소 연구원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사이버 공격 때문에 숨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너크라이 공격으로 영국의 보건 시스템 34%가 마비됐고 이로 인해 몇 명은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제이슨 힐리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사이버 문제 선임 연구원은 영국 정부가 나서 국민 보건 서비스에 대한 워너크라이 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환자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해킹 범죄가 아닌 살인 혐의로 수사를 실시하는 절차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영국의 병원들을 공격했다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힐리 연구원은 사이버 공격은 법적으로 처리돼야 하고 국제법에 따라 일종의 한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똑같은 사이버 공격으로 응수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버그 연구원은 사이버 보복 시 미국의 기술을 노출하게 되고 북한과의 갈등을 확대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기술은 공격이 가해지고 난 뒤 모두에게 알려지는 단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There is plenty of cyber means to retaliate. The problem is A, if you do so, you're giving up a weapon, and B.
케네스 기어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이버 방어 협력 센터 대사도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킹 능력 자체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클린버그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중하위권으로 규정했습니다.
Overall capability of North Korea is medium to low. But
다만 사이버 공격의 성공 여부는 공격하는 측 능력이 아니라 방어하는 측 무능력 정도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격자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공격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버 공간이 취약하다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기어스 대사는 북한 내부의 네트워크 연결망이나 정보기술의 낙후 실태를 설명하면서 공격자 입장에서 북한은 쉬운 상대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would have you know quite some limitations given its connectivity and
북한 내에는 컴퓨터와 통신망도 적고 접속자 수도 많지 않아 이에 대한 감시와 차단, 교란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어스 대사는 미국이 워너크라이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할 수 있었던 이유도 북한 사이버망의 이 같은 취약성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벨로빈 컬럼비아 대학교 컴퓨터 공학 교수는 북한을 배후로 지목하는 데는 여러 기술이 사용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적들의 사이버 관련 행동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관련 패턴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보를 빼내기 위해 첩보 활동을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린버그 연구원 역시 미국이 과학 수사를 통해 공격 배후에 대한 힌트를 얻는다고 전했습니다.
First is forensics by looking at the code. And that gives you hints that will show you what language setting.
사이버 공격에 사용된 키보드 언어 설정, 사용된 코딩 형식 등 간접 정보를 확보한 뒤 추가로 첩보 활동으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배후를 파악한다는 설명입니다. 힐리 연구원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된 첩보 동맹 5개의 눈 국가 모두가 북한을 지목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힐리 연구원은 상시로 정보와 안보 관련 사안들을 공유하는 이 5개 국가들과 일본이 함께 북한을 특정했다는 것은 분석 결과에 확신이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붕괴를 상정한 다양한 대비책을 갖고 있다고 조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인 카스트로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강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지만 김정은을 국제사법심판대에 세워 인권유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을 이정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12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탈북자 지연아 씨와 한가희 씨에게 남북 통일이 현실적인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하신 질문인지 궁금합니다.
Well, it's been a goal for a long time, I think, for many people in South Korea and even for the United States to see a unified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통일은 오랜 목표였고 미국도 통일된 한국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분단된 두 나라로 살아왔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죠. 제가 청문회에서 묻고자 했던 질문은 이렇게 긴 시간 분단됐던 두 나라의 통일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통일된 한국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기 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모습일지도 생각해 볼 만하고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주 먼 얘기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날이 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른바 4노스,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촉진, 정권의 교체 추진, 한반도 통일 가속화, 비무장지대 이북으로의 군사력 동원에 관심이 없다고 발언했는데요. 한반도 통일 가속화에 관심이 없다는 점은 미 의회도 동의하는 부분이라 보십니까?
Well, you know, over the years, of course, I think Congress and other administrations have envisioned what it might look like.
의회와 과거 행정부들은 수년에 걸쳐 통일된 한국의 모습이 어떨지 그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 내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선 북한의 핵 확산 가능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나요?
Yeah, we're extremely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selling off nuclear assets to other countries.
의회는 북한이 핵 자산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동조하도록 촉구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저는 하원정보위원회 소속이기도 해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현재 의회는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지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확산시킬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서 그리고 핵 판매국으로서 북한의 위협은 항상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이 이란, 시리아 등과 핵 협력을 하고 있다는 추측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요.
Yeah, speaking for myself as a member of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and the Intelligence Committee. The alliances among nations.
외교위와 정보위 소속 의원으로서 말하자면 북한과 이란, 북한과 시리아 등 미국에 해를 끼치려는 국가들 간의 동맹에 대해서 미국은 매우 잘 알고 있고 계속 철저하게 감시할 겁니다. 미국뿐 아니라 태평양 지역 동맹국 등 전 세계에 대한 위협입니다.
김정은에게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그를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Sure, I think that Kim Jong-un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물론입니다.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억압 정권을 세운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 가장 임박한 위협은 북한의 핵무장입니다. 당장 앞에 놓인 과제죠. 그렇지만 결국 김정은은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의회 내에서 북한 붕괴 이유를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없나요?
Yeah, our government and our military are prepared for many different scenarios. Also, we of course cooperate with our allies.
미국 정부와 군은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영내 동맹국들과도 협력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도 협력해서 상황이 최대한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 정권이 언제 붕괴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국가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You know, from everything we know, Kim Jong-un's leadership is repressive, erratic. And he's somebody obviously who inherited his position.
김정은의 리더십은 억압적이고 변덕스럽죠. 김정은은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물려받았지 스스로 얻어낸 게 아닙니다. 제가 정보위 활동 등을 통해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김정은은 완전하지도 철두철미하지도 않습니다. 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부터 미 의회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원유를 끊고 북한 노동자를 귀국시켜야 한다고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두텁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이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upporting additional sanctions, and I think one of the areas that we're looking at is oil. And also North Korean workers that are working in China.
브랜스테드 대사는 22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스에서 BOA 기자와 만나 미국이 바라는 건 중국이 원유 공급과 북한 노동자 문제에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측 인사로부터 중국 지린성에만 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쓰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협조가 북한 문제 해결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22일 북한의 지난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대북 원유 허용량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북한 노동자를 2년 안에 귀국시키도록 했습니다. 해당 결의는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전체가 찬성하며 만장일치로 통과했었습니다. 브랜스테드 대사는 이 같은 중국의 자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I'm appreciative of the cooperation we've had from China in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과 제재 이행에서 보여준 협력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북한의 위협에 대항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며 함께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랜스테드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관계가 매우 좋은 상태라면서 지금까지 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10차례의 전화통화를 가졌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가 중국어를 한 모습은 중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주한 미군 지휘관들이 25일 성탄절을 맞아 부하들에게 직접 음식을 배식하며 섬기는 지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곳은 해외 주둔 미국 육군 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토마호크 식당입니다. 25일 아기 예수의 탄생일인 성탄절을 맞아 이곳에선 장병 1,000명 이상을 위한 특별한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쇠고기 스테이크, 햄, 새우에서부터 다양한 곡류와 야채 이르기까지 푸짐한 음식들이 보입니다. 이 음식들을 장병들에게 배식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순환 배치 중인 미 육군 제1기갑사단 2기갑전투여단 소속 지휘관들입니다.
Merry Christmas from Camp Humphreys.
창이 넓은 미국 육군의 전통 모자를 쓰고 정복을 한 채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배식하는 스티브 애덤스 여단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애덤스 여단장은 기쁜 성탄절 보내세요라는 의미의 메리 크리스마스란 인사를 하며 장병들을 맞이합니다.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How are you?
Doing great.
Next, please.
미군은 해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이렇게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장병들에게 음식을 먼저 대접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인디아나 출신인 앤드류 그레고리 본부 중대장은 VOA에 이런 전통을 섬기는 지도력이라고 설명합니다.
And that's how we show servant leadership to our soldiers.
이런 섬기는 지도력을 통해 지휘관들이 장병들을 얼마나 돌보고 아끼는지를 알 수 있고 장병들도 진급하면서 같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 출신인 라이언 무소 의무병은 계급이 가장 낮은 2등병이 제일 먼저 음식을 먹는 이런 전통 때문에 지휘관이 부하들의 상황을 얼마나 살피고 위하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Yeah, in the US Army, leaders eat last. So your younger soldiers, your privates, your lower ranks, they eat first. You take care of them first.
주한 미군 부대에서 50년째 일하고 있는 이 식당의 매니저 정일수 씨는 미국 지휘관들이 직접 부하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많이 배운다고 말합니다.
우리 부대는 쉽게 말하면 높은 양관들 오게 되면 우리가 대접 하다시피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큰 행사 때는 반드시 그 각 부대 지휘관님들을 아니면 사령관님들 와가지고 손수 사병들 음식을 제공을 해 설비를 하고 그런 건 참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갑니다.
네. 예. 제2기갑전투여단은 미국 남부 텍사스주 포트 후드 기지에 있는 미 제1기갑사단 소속으로 9개월마다 한국에 순환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 지휘관들은 가족과 떨어져 있는 장병들을 위해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친구들을 초청해 함께 식사토록 장려한다고 보급 담당 제임스 허먼 대위는 설명합니다. 또 미군 방송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일부 장병의 성탄 영상 메시지를 담아 인터넷 등을 통해 방송합니다. 허먼 대위도 텍사스에 있는 보고 싶은 아내와 자녀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Hey baby, I miss you guys over there. Be safe. Take care of the babies until I get home. I'll be there soon. I love you.
텍사스에 곧 돌아갈 테니 그때까지 안전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는 겁니다. 미 제2전투여단은 탱크와 장갑차 등 재래식 무기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북한에 투입되는 부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단 본부 중대장인 그레고리 대위는 특히 제2기갑전투여단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와 방사선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대응과 확보 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When it comes to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weapon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U.S. forces have a lot of capabilities.
J기갑전투여단은 다양한 지상전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고 오늘 당장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레고리 대위는 전쟁을 우려하는 한국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 군인으로서 전쟁이 나면 싸워야 하지만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한반도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ne of us want war. We want this to be resolved peacefully. Like we have been shoulder to shoulder.
제2기갑전투여단장 수석보좌관인 네이트 가너 소령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바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That's why we're here. The partnership and the alliances couldn't be stronger than it already is, and we continue to work.
이한 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억지력이 매우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미군 지휘관과 장병들은 모두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삶에 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무소 의무병은 전날 북한에 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며 어린이들이 춥고 배고픈 상황 속에서 의료 지원도 변변하게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매우 슬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을 맞아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란 믿음을 갖고 서로를 최선을 다해 돌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keep your head up. I'd say things could get better. I would say take care of each other the best you can.
여러 미군 장병은 이날 성탄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며 북한에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자유롭게 축하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겨울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레고리 대위는 북한 주민들에게 기쁜 성탄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erry Christmas. Lord's blessings to them. And I hope that you know there's a peace between the Korean people.
한국인들 사이에 이 땅에 평화의 상징으로 온 예수의 탄생을 맞아 평화가 임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이날 토마호크 식당엔 미군 1,000명이 성탄 오찬을 즐겼습니다. 넓은 식당을 꽉 메운 미군 장병들은 VOA 마이크를 향해 모든 한반도에 사는 주민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되길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캠 펌프리스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올 한 해 북한을 둘러싼 정치와 군사, 외교적 안보 환경은 긴장과 위기 속의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2017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 오늘은 지난 1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실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3일 전격 감행된 북한의 6차 핵실험.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북한은 ICBM에 장착하는 수소탄 실험으로 전자기파 EMP 공격도 가능케 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평가 대신 진전된 핵실험으로 규정했습니다.
I believe there's a very specific term that we want to call it, and I think it's an advanced nuclear test. I think that's what we're referring.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핵실험을 지칭하고자 하는 특정한 용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들은 수소탄을 실험했다는 북한의 주장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비약적인 기술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6차 핵실험 직후 VOA에 2, 3년 전만 해도 북한이 2020년 전에는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말했습니다.
A couple years ago, I didn't think they could achieve this capability until 2020. In fact, it was a study.
과거보다 6배 늘어난 100킬로톤 가량의 폭발력을 과시한 증폭 핵 분열탄이었으며 핵 융합 물질이 사용됐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울리 하이노넨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전 사무차장 역시 VOA의 북한은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모두 생산할 수 있으며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When you now look these items, uranium, lithium, and deuterium, they are all within the.
북한의 수소탄 개발 역량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개발 상황을 볼 때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2017년 한 해 동안 미사일 역량 면에서도 큰 진전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총 17차례에 걸쳐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은 총 3번이었습니다. 5월엔 화성 12형을, 7월에 화성 14형, 그리고 11월에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했는데 눈에 띄게 늘어난 사거리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 과학자연대의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를 비롯한 로켓 전문가들은 화성 12형의 사거리를 4,500km, 화성 14형의 사거리를 6,700km, 가장 최근 발사된 화성 15형의 사거리를 13,000km로 추산했습니다. 북한에서 미국 수도인 워싱턴까지의 거리가 약 11,000km임을 감안할 때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7월까지만 해도 북한의 ICBM 기술 확보 능력조차 의문이었지만 11월 들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본토 타격 능력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I believe that the Hwasong-15 flight shows that they're with this rocket capable of not only reaching.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슨 맥도웰 박사 등 전문가들은 화성 15형의 비행 궤도뿐 아니라 사진으로 공개된 미사일과 재진입체의 크기를 토대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화성 15형은 화성 14형보다 커졌고 새롭게 사용된 엔진 기술 등을 바탕으로 사거리를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ICBM 완성 주장에 회의적이었던 전문가들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날아가는 유도 제어 기술의 확보 여부를 눈여겨봤습니다. 하지만 화성 15형 발사 이후엔 북한이 이 역시 모두 갖췄거나 이른 시일 내 확보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Many people have expressed skepticism about this. But from studying China and other early nuclear weapons programs, while this technology is.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비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중국 등 초창기 핵 개발 사례를 봤을 때 북한 수준의 ICBM을 개발한 모든 나라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역시 개발했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총사령관은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ICBM 역량은 갖췄지만 소형화된 핵무기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He now has the ability to reach any city in the United States. The other stream is hardening and miniature.
그러면서도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는 이런 기술을 모두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일각의 공허한 주장으로 치부돼 왔던 북한의 EMP 공격 가능성이 실질적 위협으로 부각된 것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수소탄을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고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을 비롯한 미 전현직 당국자들이 본격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EMP 공격이 물리적 핵타격보다 훨씬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성공률도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If you can take out a country's entire electric grid, you can do an awful lot more than just having one.
한 국가의 전력망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은 일정 지역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위성에 탑재된 핵무기를 터뜨리는 게 발사체를 통해 지구 먼 곳에 있는 목표 지점에서 폭발시키는 것보다 믿을만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일부 미 언론은 EMP 공격에 따른 사회 기반 시설 붕괴와 질병 등으로 미국인 90%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핵 물리학 전문가들은 여전히 EMP 공격의 파장은 물론 성사 여부조차 증명할 수 없다는 회의적 진단을 내렸습니다. 전자기파와 핵 물리학 전문가인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 교수는 EMP 공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접한 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 can see questions, but I see no estimate of how big the effect is.
하지만 EMP에 대한 위협은 계속해 부각되고 있으며 미 행정부와 의회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 의회는 이번에 합의한 2018-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안에 EMP 공격에 대비할 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MP 위협에 회의적이었던 의회가 위원회 부활을 결정한 건 북한의 EMP 위협이 높아진 시점과 맞물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8일 발표한 새 국가안보 전략에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때와 달리 전자기파 공격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과 전직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이른바 핵무력 완성을 위한 남은 과제로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역량 강화를 꼽았습니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총사령관은 북한의 다음 움직임은 바다 위 상공에서 수소폭탄을 폭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버지니아주에 사는 30대 탈북 남성 조성우 씨의 이야기, 경제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조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성우 씨는 탈북 난민으로서 처음 국제기구인 세계은행의 자문연구원이 됐습니다. 올해 터프츠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수많은 곳에 입사 지원서를 낸 끝에 얻게 된 직장인데다 일하고 싶었던 직장 1순위였던 곳인 만큼 출근 첫날부터 남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거 덮여보고 감정이 약간 북받치는 게 뭐냐면 제 개인 목표가 딱 두 가지거든요. 이제 북한에서 지금 어렵게 살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이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래 하나는 이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해서 한반도가 서로 같이 번영하는 그런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건데 한마디로 여기다가 코리아라는 말만 붙이게 되면 제 개인 그 포스널 거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약간 처음에 들어온 첫날 이거 보고서는 조금 약간 울먹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슴에 박히는 문구. 빈곤 퇴치와 공동 번영. 이 두 문구를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뭐 혼자 중얼거리면서 일을 하시네요.
아, 실수 안 하려면 어떨 때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따로따로 놓을 때가 있어서 이렇게 머릿속 생각한 거하고 말로 한번 반복해보는 것이 이런 난보 같은 것을 기억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더 실수를 줄이는데 이거를 하겠다 그러면 말로 이것들을 불러보면서 하는 거 그냥 생각으로 하다 나면 이게 마우스 한번 움직일 때 이렇게 살짝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틀린 곳으로 갈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계은행 경제발전부서 자문연구원 조성우. 조성우 씨의 책상 옆엔 커피 가루와 커피를 내리는 기계가 놓여 있는데요. 그의 하루 일과는 어떤지 물었습니다.
9시쯤에 출근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과제만 다 수행하면 굳이 뭐 어디서 일하는가 하는 건 중요치가 않아요. 뭐 이렇게 다른 제가 뭐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고 집에서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말하고 집에서 일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일하는 모드를 항상 갖고 있으려면 또 집보다는 항상 일하는 것이 나은 게 낫지. 그래서 거의 사실 컨설턴트라서 매일 나올 필요는 없는데 다 매일 나오거든요. 뭐 조금이라도 가는 한 이들에도 매일 나와서 일하고.
미국의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 고용자의 43%가 원격 근무, 즉 직장이 아닌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고 업무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2년부터 이렇게 자택근무하는 미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최근엔 재택근무 기회 여부가 미국인들의 취업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조상우 씨는 회사에 꼭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매일 9시면 연구실에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조금 생각해요. 기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커피를 여기 있는 커피 머신으로 만들어서 먹으면서 마시면서 이메일 체크를 하죠. 그래서 오늘 할 또 새로 제가 알고 있는 거 외에 또 새로 뭐가 해야 될 것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오늘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그 참가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또 세미나 같은 것들이 있으면 세미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것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캘린더에 표시해놓고 일하다가 보통 아침에 한번 이제 팀워크를 하죠. 그동안 이제 프로젝트 어저께 한 내용에 기초해서 오늘 할 거가 뭐가 있고 또 추가로 해야 될 거 있으면 그걸 이제 슈퍼바이저 토의하는 시간을 한 30, 40분 정도 가지고요.
매일매일?
거의 매일 만나죠. 들어와서 오전에 한번 만나고 그리고 과제가 급하게 해야 된가 하거나 급하게 해야 됐거나 혹은 결과가 빨리 났을 때는 오후에 한번 더 만나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점심시간은 회사에서 거의 매일 마련되고 있는 세미나에 참석하는데요. 조성우 씨의 12월 달력은 적어도 매주 1회에서 2회 세미나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조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점심 시간이 되면 이제 점심을 먹는데 뱅크에서는요 주로 세미나들을 점심에 해요. 예, 점심에 이제 브라운백 뭐 런치처럼 12시 30분부터 2시 하는 세미나가 제일 많고요. 또 대부분의 세미나들은
한 시간가량의 세미나를 듣는 날은 세미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와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조상우 씨는 지난 9월부터 자신이 소속된 팀이 진행한 몇 개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는데요. 그동안 참여했던 프로젝트 결과의 인쇄물 일부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문장과 기호, 숫자들이 컴퓨터 화면에 주르륵 나타납니다.
그냥 부지런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쓸 때 보면 한 문장 쓰는데 한 3, 40번 정도 반복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서요. 뭐 3년 동안 했댔다 이런 코드 하는데 마지막에는 최종물은 제가 한 일은 여건데 이것을 속달 동안에서 뭐 돈 뭐 만불 받으면서 이걸 했다 그러면은 어찌 보게 되면 약간 남들이 보기에는 요거 한 판 하는데 너 이제 만불 받고선 이랬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 쓰는데도 이제 부담 굉장히 많은 실수 이렇게 실패를 통해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은 생각하고 좀 더 이제 클리어하게 생각하는데 집중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조성호 씨는 자신의 일은 세계은행이 빈곤 국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용될 정책과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를 닦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희는 밑에 기초를 깎는 거죠. 한마디로 집이라면 집에 보여지는 분이 아니라 밑에 빨린 기초 분야이기 때문에 기초를 잘못 깎으면 집 전체의 구조가 달라지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보고 집 멋있다 할 때 기초가 잘 돼 있는가 안 되는가 안 보이잖아요. 이 하는 일이 제가 하나도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다 중요한데 왜냐면 이 논문이 앞으로 언제 가서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연구가 그런데 워낙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실천적으로 어디에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눈에 금방 드러나는 일은 아니지만 조성우 씨는 자신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오차가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 하루 수시간 동안 씨름하고 확인에 확인을 거칩니다.
초반에 실수를 좀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창피했죠.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하고 한 주 정도 일하고선 저희 전체 프로젝트 하는 팀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한 거예요. 디스커션을 했는데 저 슈퍼바이저 저보고 설명하더라 하더라고 그동안 한 주 동안 일한 거를 근데 저는 금방 학교에서 하던 거하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아주 자신만만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 이게서 이제 10년 이런 분들은 저 같은 때를 다 거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사고를 굉장히 샤프하게 이렇게 날카롭게 하시거든요. 크리티컬하게 뭔가 일을 터해할 때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문제를 딱 찍는데 그거 보니까 제가 말을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일은 제대로 됐는데 그 설명을 할 때 내가 좀 틀리게 설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예민하지만 실제로 제 말대로 됐더라면 프로젝트가 완전히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죠. 물론.
그럼 곧 실수하기 전과 후에 뭐 업무 태도랄지 뭐 이런 게 달라진 게 있어요?
굉장히 슬로우해졌죠.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한 번 딱 결과 나면 그거 가지고 바치는 경우가 그거 없고 제가 제 자신이 따로 이렇게 크로스 체크라고 해가지고 다른 분야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근데 좀 걱정되는 것은 내가 너무 많이 체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내가 건달 피우지 않나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도 알아요. 사실 이런 것들 데이터 관리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루꽁탕 아무것도 못하면서 시간 보낼 때가 있다는 거를.
작은 실수를 통해 책임감이 무엇인지도 새삼 다시 알게 됩니다.
프로페셔널이라고는 전문직이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100% 이런 프로페셔널답게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거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든 안 보이는 부분이든 또 그렇게 같은 분야에서 일하다 보면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오래 같이 일하다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게 투자하고 있고
100%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 자신의 일이 지구상 어떤 나라와 국민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비오에 뉴스 장량입니다.
이상으로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비오에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예멘의 긴급 식량난 해소를 위해 1억 3천만 달러의 추가 원조를 미국 국제개발처 USAID를 통해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16년 10월 이후 미국이 예멘에 제공한 인도적 원조 총액은 7억 6,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은 악화되는 예멘의 인도적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2,200여만 명의 예멘인들은 원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그중 800여만 명은 기아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예멘이 이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2015년 이란의 지원을 받은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점령하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정부가 망명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부터입니다. 예멘 정부의 요청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반군 지역을 공습해 세력 확산을 저지했습니다. 고통받는 예멘인들을 위한 지원 물품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거듭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원조 물품의 새로운 통과와 예멘의 모든 항구와 사나 공항을 통한 상용 물품의 수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USAID의 마크 그린 처장은 현재까지 사우디가 허용한 소량의 물품은 막대한 필요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필요한 지역의 모든 항만에 지원품이 도착되도록 허용하라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촉구하는 한편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측에도 그들 장악 지역에 보내는 식량, 의약품, 연료 등을 군사용으로 전용하지 말고 예멘인들을 보살피는 데 사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예멘 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즉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정치 대화를 재개하며 예멘 국민의 고통을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공보비서가 이달 초 언론 성명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은 파괴적인 예멘의 분쟁과 그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정치적 협상을 통해 중단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멘의 번영과 이란의 후원 아래 제도권 밖에서 활동하는 무장 세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성공적인 정치적 협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